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3장 오늘 15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 저 양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가 곧 도래하리라고 하는 그 기대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메시아 대망은 그런 면에서 최고조로 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저 양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선포에는 그만큼 능력과 확신이 있었고 그의 세례는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 사이에는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유다 지파 출신도 아니었고 또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진짜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을 반신반의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3장 16절로 가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님을 스스로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 반면 여기서는 자신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을 비교함으로써 메시아의 탁월성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신들매조차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서 요한은 성령과 불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사 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게 됩니다. 농부들은 키를 가지고 곡식의 열매를 키질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은 키에 남게 되어 타작마당에 쌓이게 되고 가벼운 것은 모아져 불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와 불신자를 이렇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듯이 심판의 마당을 정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수와 타작이 심판과 관련되어서 묘사된 예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의 이 경고는 매우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심판이란 자신들과는 무관함이 오로지 이방인들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왜곡된 특권의식을 지적하고 회개를 통해서 타작마당의 심판에 대비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성취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악인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어딥니까? 지옥에 던지시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한 요한의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이백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거든요. 아니 이렇게 불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었다고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은 간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그 많은 근친혼이었었다고요. 이와 같은 그 일을 헤롯이 하게 되니까 요한이 아주 그냥 책망을 하는 거죠. 요한은 헤로디아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또 헤롯에게 요한을 사형시킬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요한만을 체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본소에서 이 같은 헤롯의 죄를 헤롯이 저지른 악행 중에서 가장 악한 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헤롯이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요한에게 손을 대어 그의 복음 전파를 침묵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불의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결코 평안한 일이 아니라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본받아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려니와 불의에 대해 담대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외침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3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또 소리가 있었어야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성부와 성령의 공동사역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즉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향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도 성자가 그의 일을 감당하도록 협동하여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부도 그 일을 시작한 아들에게 하늘을 열고 땅을 향해 기쁨과 승인의 음성을 바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죄인이었으므로 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 죄,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3절 한 절 더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그 시작, 그것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건들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을 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비적 단계가 모두 끝나자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이야기에서 절대적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예수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인물들이 걸러지고 부차적인 인물들이 배우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는 전체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누가의 이런 의도가 이 시점에서 족보를 기록해 한 것입니다. 누가는 본절로부터 38절에 걸쳐서 족보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계보를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23절에서 누가가 공생애 시작 당시 예수님의 나이를 30세쯤으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30세라고 하는 나이가 제사장들이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하는 시기인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수행하실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스스로 전적으로 무죄하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죄악의 장벽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로 그 38절까지 그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이니까요.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인류 전체의 조상인 아담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은 본소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동시에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의 은혜의 초청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며 그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족보는 예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찬양 함께 하시고 4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보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과 나사렛 전도와 가버나움 전도 등 예수님의 초기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첫째 아담이 마귀 시험에 굴복한 데서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인성이 받아야 할 연단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뒤 예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강한 힘을 입어 말씀 전파와 기적을 베풀고 이를 통하여 마귀가 저항하거나 반격할 수 없는 공격을 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순간도 신뢰와 순종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해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신뢰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14장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본문은 구약성경과 연결되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해주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간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죠.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시험하셨으나 여기서는 사단이 그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험을 받을 때 실패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이기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시험을 받으셔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시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승인하심이 당연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항상 무슨 일에든지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사단의 술책을 폭로하셨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이 시험은 예수께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지상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누가가 성령의 사역과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구절에서도 그 사실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3장 22절이죠. 거기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4장 1절 2절 여기서는 우리에게 세세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례식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은 것이 역시 이 가운데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에게 있어서 행동의 동기였고 그 이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개된 폭발적인 복음운동의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4장 3절로 가보세요.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떡덩이를 언급한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연상시켜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던 것과 같은 이적을 베풀어 주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결국 사단이 예수께 이와 같은 시험을 했던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일을 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촉구의 목적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기는데 이 사단의 목적은 있었어요. 즉 이 사단은 간악한 시험의 배후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와해시킴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사단은 한단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사악하고 교활한 관계를 확실하게 이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시는데 사단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그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4절로 가보세요.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간의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채우고 살기 위해서는 떡이 전부라는 그릇된 마귀의 생각을 지금 뭐예요?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5절로 7절을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을 그것도 단번에 누리도록 유혹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서 즉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천하 만민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셨더라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로서 자신도 영광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논리상으로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의 사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한마디로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8절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험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